그 아들에게 입맞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생을 가졌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의 모습을 닮기 원합니다. 그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고 자연적 생명과 달라서 절대적이고 영원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그 영생의 생명이 그 속에서 일하기 때문에 항상 그의 마음에는 성령이 생명이 충만한 자화상,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자화상을 가지고 꿈꾸며 살아나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침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붙들어 매야 돼요. 그래서 사랑이 그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기 때문에 어떤 자리에서 나는 소망이 넘쳐 있다라는 고백을 함과 아울러 로마서 8장 38, 3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도 끊을 자가 없다. 마치 줄로 맨 것처럼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어 맨 사람이다. 그 희망과 소망이 넘치는 그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시편 17편에 우리가 첫날 제가 와서 말씀드린 우리의 만족은 세상 사랑과 다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볼 때 만족하다. 하나님의 의의를 생각하면 만족이 있고 하나님의 진실과 사랑을 생각할 때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22편에는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의 근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우리의 미처는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의 대신 돌아가신 그것을 우리가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그것으로 인하여 의지하여 살아나가는 삶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19편에 와서는 말과 행실이 우리의 말과 모든 생각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산 제물이 되는 삶이라. 이것이 다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삶의 다른 표현들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본문에서 보여주는 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따라해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자. 여호와를 경외하자. 많이 듣는 얘기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다시 이 본문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11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오늘 짤막한 이 말이지만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어 있다면 행복한 사람이에요. 부족하더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어 있으면 아무리 요동해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소망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이런 초점을 맞추어서 생각하고자 합니다. 여기 여호와를 경외함이란 구약 언약 백성의 중요한 호칭입니다. 그래서 그 구약에 보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를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오늘날 예수 믿는 자라, 이 말이 보통 존귀한 말이 아닙니다. 구약에도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우리가 위대한 신앙의 족장이죠. 뭐 이 사람들이 잘 살아가지고 축복받아서 물질의 부를 얻었고 하는 그것도 하나의 결과적으로 따라온 거지만 그런 면보다도 그들의 내면 속에 매일의 삶 속에 아브라함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였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모리아 제단에 이삭을 제물로 딱 들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막 그 제물을 실제로 이삭을 찌르려고 그랬어요. 가슴에 심장을 향해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노했죠.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럽니다. 뭐라 그럽니까?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야곱이 훗날에 그 설명할 때 라반 지배가 고생해서 이제 그 라반과 사이가 좋지 않아 가지고 라반이 아주 그냥 야곱을 괴롭히고 야곱은 도망가죠. 그때 다시 도망갈 때 그때 야곱이 그런 얘기 라반 앞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삭이 나의 아버지 이삭의 경외하는 여호와라. 이삭도 여호와를 경외했어요. 그다음에 야곱도 시편 22편에 2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스라엘 전 이스라엘과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 경외라는 것이 그들의 호칭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정상적인 삶을 보여주는 중요한 호칭입니다. 구약에만 그런 게 아니고 신약에 와서도 우리 예수 믿었다는 얘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여호와는 신약의 예수님입니다. 예수를 그래서 주 예수라고 하잖아요. 주란 말이 여호와란 말이 야훼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의 예수님을 가리켜 우리가 경외하는 표현들이 또 많이 나와요.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이 설명할 때에 예수 믿으면 복음 받았으니까 죄사함 받고 이제는 영생 얻었으니까 그 다음에는 삶은 네 멋대로 살라, 그게 아니잖아요. 구약의 율법 필요 없다, 이건 잘못 가리키는 겁니다. 구약의 율법이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뭐 할 거 다 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3, 23절에 보면 책망하길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겉모양으로 여러분 최소의 11조까지 계산해 드린다니까 얼마나 철저하겠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화 있을진저 너희들이 율법의 겉날림만 알지 속은 모른다 그랬어요. 그것도 우리가 행해야 되지만 그 안에 있는 의와 righteousness, 인과 mercy, 그 다음에 faithfulness, 신을 더 중요한 것을 지켜야 된다 그랬어요. 율법의 백그라운드 그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예수 믿고 거듭난 다음에는 버리는 게 아니고 성령이 오셔서 그것을 이루어지게 합니다. 말로만 우리가 칭의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칭의를 받은 자는 실제 삶 속에 의의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복음이 요구하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다. 여호와 경외를 아니 경외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예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리의 자리에 머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고넬료 유명한 그 이방 유대인만 구원받고 유대인만 하나님 백성이고 이방인 개와 같다. 그런 큰 주디즘 유대주의의 사상을 철폐한 그 동기 어디냐 하나님이 하셨지만 고넬료 가정을 통해했습니다. 그때 고넬료를 설명할 때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였더라. 신약에 이렇게 나와요. 고넬료가 백부장 이방인이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였더라. 그렇게 설명을 하고 그 쪽 내려가면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고넬료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한 걸 또 설명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그 이제 마지막 장로들을 사역을 다 하고 이제 예루살렘 복원하러 가잖아요. 그때 성령이 그 사람들이 가지 못하게 해서 가면 당연히 죽으니까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성령의 음성이었어요. 그런데 바울 자신 마음속에서 올라가라는 성령의 또 음성이에요. 성령의 음성이 이제 갈등이 일어나잖아. 어떻게 된 거야? 성령은 가지 말라 그러고 이쪽 사람에겐 또 이 사람은 가라고 하나님 명령을 받고 자기의 목숨 내대고 죽는 안에서도 가겠다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그럼 갈등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성령이 한 성령이신데 어떻게 이렇게 된 거야? 이런 갈등이 일어날 때에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저들이 다 주의 뜻에 맡기고 떠나갑니다. 주의 뜻에 맡기고 개인 주관이 확신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뜻에 맡겼다는 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바탕으로 그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결과가 여호와께서 다 주관하시니까 그렇게 한다라는 의식이 저들 속에 있었습니다. 복음을 알고 예수 믿는다 하더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은 언제나 나타나야 되고 그걸 성령이 요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구약과 신약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학은 복음 안에 더 아름답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편 2편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떨며 즐거워하라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경의 이상적 인간상을 생각함으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는 메시아 시편 중에 2편에 언급된 메시아와 세상과 이스라엘과의 관계에서 여호와 경외자,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의 열매예요. 이런 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오늘 시편을 통하여 생각하고자. 첫째는 여호와 경외자는 누구냐, 그 아들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12절에 보면 12절에 뭐로 나오죠? 그의 아들에게 한번 읽어보세요. 12절에 나오 시작.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는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여기에 여호와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입맞춤이나 키스하는 것은 애정의 표현인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성경에도 그 예용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 행위는 친밀한 애정, 그 연합을 가리킵니다. 특별히 성경의 용어로서 이 입맞추란 말은 연합을 가리켜요. 그래서 이 히브리말 나싹이란 말은 친밀한 접촉을 가리키는데 유명한 장 켈빈은 이것을 설명할 때에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임마추라는 얘기는 그리스도의 임마추래요. 그 아들은 그리스도거든요. 주권을 포기하는 자가 취할 엄숙한 명예로운 증거 혹은 확증이다. 제가 이제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칼빈의 그 유명한 주석가잖아요. 이제 그런 그 입맞춤이 하나님을 내가 저 주님을 사랑 자신의 전적을 전적을 포기하고 맡긴 헌신의 표현이란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표현을 설명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뭐 입맞춤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요새는 값싼 입맞춤이 많습니다만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이 일어난 사람이에요. 근본적으로 입맞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야단한 말도 이건 저 우리가 잘 아는 말이잖아요. 상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아주 저차원적인 겁니다. 성경이 야다라는 기노스코 헬라 말로 그다음에 저 히브리 말로는 야다라는 말이 뭐냐면 마치 부부간에 같은 침실을 사용하는 그런 생활을 가리킵니다. 친숙하게 하는 경험적으로 아는 거야. 이것이 바로 우리 키스하는 말과 똑같은 내용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은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죠. 오늘 성령이 오셔서 깊은 연합, 그 부부관계가 되게 하십니다. 성령 받으셨나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다 신부입니다. 남자도 신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원래 여자는 여자 신부라고 말하니까. 어쨌든 그리스도와 깊은 연합이 이루어진 사람이라 이것을 오늘 여기에 이미 키스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 친숙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이것을 설명할 때에 에베소 1장의 구원을 설명할 때 우리의 구원이 무엇이냐? 건날림으로 하면 그게 아니에요. 한번 의식 거쳐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배티즘 한번 저 세례 받으니까 다 됐다. 그게 아닙니다. 내면 속에 벌써 작업이 다 일어난 거야. 뭐라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으실 때에 그리스도의 죽음과 이렇게 연합이 됐다 그랬어요.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이 되어 너희는 벌써 장사됐대요. 우리가 한번 죽었대요. 장사는 뭐예요? 죽은 사람 장례식 하잖아요. 그렇게 됐대요. 그리스도와 연합, 죽음과 연합이 되어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처리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죄와 죄책과 지옥과 저주는 이 죽지 않으면 해결이 없어요. 해결책이 없습니다. 물건은 어떻게 수선이 되지만 사람의 죄라는 건 수선이 안 돼요. 이건 죽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래 죽으신 거야. 죽을 때 혼자 죽으신 게 아니고 자기 백성의 모든 나의 모든 죄를 다 뒤집으시고 대신 죽으신 거야. 그래 예수님의 죽음은 그 나의 죽음에 따라 예수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다. 믿으시나요? 또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살아난 건 뭐 예수님은 달랑 살아난 게 아니에요. 바울이 설명할 예수의 부활할 때 너도 부활했다는 거야. 이게 중생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우리 예수 새 생명이 있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순간에 십자가 2000년에 부활의 역사가 내 속에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에베소 교인들의 마음 속에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뭐라 그랬어요? 너희 속에 강력한 능력이 있는 걸 알라 그랬어요. 그 강력한 능력은 설명을 뭐라 그럽니까? 예수의 무덤 속에 있을 때 죽은 자 살아날 때 그 능력이래요. 참 이거 보면 대단한 사람이 여러분 다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한 말에 I can do all things.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말이 빈말이 아니에요. 부활의 강력이 우리 속에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지금 뭐 이런데 상황이 이런데 할 수 있어요. 왜냐 예수님의 부활의 강력이 뭐예요? 완전히 죽은 자 사는 건데 그걸 왜 못하겠어요? 죽은 자 산 예수님이 내 속에 역사하는데. 그래서 바울이 큰 소리만 친 게 아니고 실제로 이 은혜를 줬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셨죠? 승천하신 다음에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 우편이라는 것은 전능, 권능의 자리인데 그 자리에 계시다는 게 뭐예요?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역을 다 완성한 승리한 자리. 그리고 이 땅에 살아나갈 때 우리는 겨우 땅에 발붙이고 먹고 삼킬 때 먹고 하는 그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늘 승리의 보좌의 발판을 두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 어디 가든지 간에 우리는 당당하고 말이에요. 오늘 여기 보니까 열왕들이 별짓을 다 해도 그거 가지고 우리가 끄떡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하늘의 발판을 가지고 살아나는 사람이야. 주님 오시면 일찍 불어가면 가는 거고 주님 재림 때 만나게 되면 또 그때 그 세계에 가는 거고 이미 우리는 하늘의 발판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승리의 승리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래 예수님의 죽음 부활 승천이 다 우리 연합됐다는 거야. 그와 입맞춘 사람들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그분과 긴밀한 교제를 가지고 살아나가라. 그럴 때 하늘에 속한 모든 부요와 능력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을 바울이 설명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는 그리스도와 입맞춤과 같은 뜨거운 연합 행위가 날마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유명한 가룟 유다는 나쁜 일로 그 유명하죠. 입맞춤을 예수님과 키스해서 안 했어요. 어떤 분은 예수님과 키스하고 천국문에 키스하고 지옥 간 사람이 누구냐 하니 가룟 유다라 하더라고요. 예수님 천국 문이라고 했으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키스했지만 그 입맞춤으로 인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런 탐욕이 발동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럼 지옥 떨어졌습니다. 참 이거 보면 그 오늘 그렇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성경에 보니까 주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털과 눈물로 발을 씻기며 성경에 보면 눈물로 발을 씻겠다 그랬어요. 그 사건이 몇 개 나옵니다. 그 나사로의 그 누이 동생인 마리아도 그랬지만 이게 아마 무명의 여인 죄인이라 나와요 성경에는. 근데 그 죄인이 누구인가? 뭐 동네에 소문난 죄인이가 어떤 막달라 마리아 하기라 하는데 그 성경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죄인인 여인이 와가지고 눈물 흘려가지고 막 향유 붓고 발을 더러운 발을 씻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이라고 해서 그 냄새가 안 나겠어요? 그걸 다 씻고 말이에요. 그럼 뭐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입을 맞췄다 그래요. 입을 예수 그 입맞춤을 인하여 주님이 인정하시고 그 여인의 헌신을 통하여 어떻게 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죽음을 증거하는 데 사용하는 도구가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의 연합, 또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제일의 요소가 뭐냐? 애정입니다, 애정. 예수님을 사랑해. 예수님 사랑하시면 아멘. 얼만큼 사랑하세요? 내 가는 우리 학생들에게 그런 질문해. 너 예수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해. 그러면 사랑한대. 그러면 얼마나 사랑해? 하마치 뒤를 넣어버려. 지졌어. 그러면 얘들이 그냥 뭐 말하기 곤란해가지고 처음 들어보냐 해서 어째 뭐 하늘만큼 높이 사랑하거든. 뭐 그런다. 아, 됐어. 오케이. 내가 그렇게 얘기합니다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 이게 제대로 된 거예요. 문제가 있어도 예수님만 사랑하면 살 길이 생겨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기 전에 예수님이 나를 벌써 사랑했어요. 증거를 다 보여줬어요. 믿으시면 아멘. 좀 사랑 부족해도 남편 아내 사는 거 없어도 자녀들이 좀 안 도와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거라. 영원한 그 사랑이 나에게 늘 있기 때문에 이걸 붙들는 거야. 이걸 붙들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런 연합의 사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제일의 요소다. 오늘 본문 4절 9절을 우리가 조심히 읽다 보면은 성부와 성자와의 긴밀한 입맞춤을 보게 됩니다. 그게 보면 뭐로 나오죠? 성부가 친히 낳으신 그 아들을 시온산의 왕으로 세우시고 열방을 놀래게 합니다. 그리고 또 뭐 절대 명령으로서 열방까지 못 다스리게 하시면서 그 입맞춤을 경멸하는 자는 누구든지 철장으로 그릇을 질그릇을 부수치는 것처럼 그렇게 하리로다.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성부와 성자가 긴밀한 입맞춤의 그 모습이 나와요. 사실은 예수님이 성부가 성자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기 아들이에요. 비같은 선이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하나님의 아들의 딸이라 설명하지만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비같은 선 오직 독생자인 예수 성부만을 성자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성부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래 오늘 예수님 성부가 성자를 사랑하고 성자가 성부를 사랑하는 그 연합의 기초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거기에 근거를 두는 거예요. 그래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우리 내 홀로 입맞추는 게 아니에요. 성부 성자의 그 사랑으로 인해 내가 살아났기 때문에 그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입맞추는 이런 연합의 삶을 이루어 나가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기도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아버지여,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처럼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 얘기하잖아요. 근거를 성부와 성자 연합에 두고 있어요. 이런 긴밀한 연합이 이러한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예수님의 그 연합을 배워나갈 이건 표면적인 것이 아니고 생명을 나누게 됩니다. 이 관계를 나누게 될 때 이것이 능력이에요. 능력이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긴밀한 관계가 그 자체가 능력이에요. 평안이 어디 있느냐? 그 관계가 안 되면 다른 거 다 평안해도 어떤 데 가면 뭐 요새 뭐 우리 저 옛날에 목사님들 고생 많이 했는데 어제도 내가 그거 갔습니다만 자녀들이 잘 돼가지고 말이에요. 외적으로는 내막은 모르지만 예수 믿는 사람 두겠다고. 아, 그렇죠. 얼마 전에 자녀들 결혼해가지고 뭐 잘 돼요. 옛날 고생한 내가 알거든요. 친구들이 고생했는데 하나님이 또 자녀들이 또 잘 되게 하더라고. 참 이런 모습 우리가 보게. 또 안 되면 안 되는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또 낙심하지 마시고.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 있다고 평안이 있느냐? 여러분 그 평안 추구하면 실패합니다. 재미있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예수와 나와의 관계 입맞춤으로 오는 평안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능력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때에 즐거움이 있어요.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마음속에 소망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기도는 주님과 깊이 연합하는 시간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기도는 어떻게 하나요? 기도에 대해서 오늘도 기도했습니다만 우리가 저 찬송하고 감사거리지 않고 그다음에 우리 회개하고 그다음에 간구, 피티션, 간구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찬양으로 이렇게 마치는 그런 내용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시간은 주님과 입맞춘 시간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삶이 안 되더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안 나와도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사는 길이야. 그래 성경 다른 사람 뭐라 그래? 기도를 호흡이라고 호흡.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 사무엘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 이런 기도를 할 때 연합하는 시간인데 이 연합을 긴밀하게 할 때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마사하게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데 한나는 자신의 기도를 우리가 잘하는 뭐라 그랬어요? 내 심정을 하나님께 통한 것밖에 없다. 영문으로는 내 스피릿, 영을 쏟아버렸다는 거예요. 물로 쏟는 것처럼. 이게 얼마나 긴밀한 기도예요. 이 자리에 못 나와서 그렇지. 이 자리에 우리가 나가게 될 때에 그 복된 하늘의 놀란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데 기도의 세계 속에 이 은혜를 누리는 것이 많이 나오죠. 유명한 파도 바울이 소아세아를 점령. 여러분 바울의 위대한 점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갱그리에서 머리를 깎고 서원을 지킨 기억이 나와요. 저는 그 기절을 볼 때마다 서원 지키기 뭐 기도했겠어요? 뭐 한 주간이라도 이렇게 서원 지키기 기도할 때 머리 깎고 금지 기도할 때 바울이 뭘 기도했겠어요? 나는 그 주 보니까 바울이 세계 선교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 바울이 그랬어요. 처음에는 그 소아세아 지역을 터키 지역이지. 그 지역을 점령하고 복음을 점령. 왜 그 지역을 점령하느냐? 이것이 바로 로마의 그 아지트예요. 로마가 저 식민지 정책을 쓰니까 이쪽 지역이 터키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소아세를 복음화 시킨 것은 나중에 타기 로마였습니다. 그래 바울이 늘 마음이 그러잖아요. 내가 로마에 복음 전하고 죽겠다는 거야. 근데 로마로 복음이 끝나는 거냐? 아니었어요. 내가 아는 복음 부끄러워할 것이 없다는 거야. 누구든지 다 이걸 알기 원하노라. 왕까지도 뭐라 그랬어요? 내가 매인 것 외에 사슬에 매여 있었잖아요. 아그리파 왕 앞에. 나의 매인 것 외에 내가 당신도 예수 믿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그 담대함이 있어요. 얼마나 그 세계를 아는, 그 입맞춤 맛을 아는 거죠. 세계의 주관은 누구든지 복음을 믿어 예수 믿으라는 거. 이게 사도 바울의 꿈이었습니다. 비전이었어요. 이걸 언제, 그 물론 가졌겠지만, 그래 예수 믿으면 누구지 글로벌맨이 되는 거예요. 세계인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복음 자체 그러니까. 오늘 복음이 퍼져가지고 지금 동남아시아 끈에 가보세요. 얼마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말이에요. 개중에는 답답하죠. 우리 캄보디아만 해도 95%가 불교인인데 참 이거 언제나 깨지나. 가는 것마다 우상이야.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니까 여기저기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이런 것을 볼 때 바울이 갱그리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과 깊은 입맞춤을 통하여 비전을 가진 것입니다. 세계 복음의 꿈을 꾸면서 그가 나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뿐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는 것이 입맞춤이에요. 여러분 말씀 잘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말씀하든지 성경을 말하면 잘 받아야 돼요. 이 말씀 잘 받게 되면 이게 입맞춤이야. 그때 우리가 만족이 오고 평안이 오고 능력이 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말씀을 잘 성경을 읽고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할 때 성경에 보면 뭐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이런 체험해야지. 예수 믿고 나서 그냥 맹성맹 그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 잘 받으면 이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왕이 말해도 벌벌 떠는데 대법관이 판결을 해도 사람들이 영향이 미치겠는데 왕 대신에 하나님, 만왕의 왕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그냥 뭐 한 줄이 듣고 마의 동풍이 된다면 안 되죠? 이 말씀을 바로 들을 때 우리의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것이 바로 성경에 우리가 엠마도성 제자들의 체험인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체험이 일어나게 돼 있고 방망이 같은 치는 체험이 일어납니다. 속에 잘못된 게 다 부서뜨려버려요. 말씀 받게 되면 때로는 좋은 것만 생기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자꾸 죄의식이 생기는 거야. 이게 바로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회개가 터지죠. 이 건설의 역사, 몽둥이로 이렇게 저 방망이치를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 역사입니다. 때로는 하나님 말씀이 송이꿀처럼 답니다, 여러분. 여러분, 꿀 우리가 저 먹어보면 알지만 정말 물에 타먹으면 그게 몸에 잘 영향 미치잖아요. 이와 같은 때를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받게 될 때에 말씀이 물처럼 내 마음속에 감사로 순종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이 귀한 효능을 체험하는 것이 우리의 몫인 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캄보디아에 가면은 제가 저 좋아하는 것 하나가 그 시장에 가는 걸 제가 좋아해요. 다른 사람은 그거 싫어하는데 시장 한번 질퍼지고 하는 시장 여도 내가 시장 어디서 가보고 싶은데 거기도 가면 뭐 어물 갖다 놓고 말이에요. 펄펄 뛰는 것도 갖다 놓고 그 이제 저 골목을 다니면서 또 다리가 저거 하니까 사람이 다 보지. 저 사람도 얼굴은 멀쩡한 사람이 저 뭐야 저 그래요. 가가지고 이제 가서 보면 그 가운데 이제 물고기들이 있는데 물고기들 보면 펄펄 뛰입니다. 메콩강에서 메콩강은 뭐죠 물반 고기반이라 하잖아요. 이번에 어떤 목사님 같이 가는데 가서 고기 잡겠다 지금 물고기 피시하겠다고 야단인데 아, 참 재밌는 곳이에요. 그래 가서 보면 가물치라는 물고기가 있어요. 난 그거 몰랐는데 이번에 가드리면 아 저기 굉장히 좋은 고기래요. 그래 물어봤더니 막 1kg에 3불 그러니까 뭐 하나 큰 거 한 마리 사면 뭐 한 5~6불밖에 안 돼요. 그 큰 거 하면 거기 그 가물치란 것이 그래 좋은데 이것이 여자들 몸 저 애기 난 사람에게도 보약이 되고 그렇다 그래요. 그 이걸 자 한 번에 가져와서 교실에서 잘라가지고 주는데 아 그게 맛있더라고요. 그게 보약하는 것처럼 물속에 확 저 끓여가지고 국물 먹기도 하고 잘라서 바비큐에 먹기도 하고 그 지금 그 소스를 알아가지고 내가 이제 나도 사가지고 우리 애들 시켜드리면 애들 캄보디아 또 요리하니까 그것도 먹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어쩐지 가물치가 왜 그 좋으냐면은 이 온갖 민물고기는 다 잡아먹는데요. 아, 그렇다 그래요. 장면 아세요? 예. 네, 다 잡아먹는데요. 그래가지고 막 이거 잡아먹어가지고 심지어 얼마나 생존력이 강하냐면 밖에 나오잖아요. 산을 넘는데 이것이. 아, 뭐 그런 것도 있나, 이러나. 어쨌든, 그게 힘이 좋으니까 이게 먹으면 이제 사람이 좋다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받게 될 때, 뭐 가물 정도가 아니죠. 이 말씀을 잘 받게 될 우리의 속에 놀라운 역사를 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제일의 요소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입맞추는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다른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입맞춤한다고 해서 그럼 버릇없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이 내용은 두려움이 거기 깔려 있어요. 예수 믿으면 거기 두려움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공포와 달라요. 공포. 공포는 어떤 극도의 두려움은 9.11 사태 얼마 두려워요. 삼풍백화점 무너진 것처럼 내가 거기 있다면 여러분 그 잘된 거 이런 데 가보세요. 건물 가보면 야 이게 든든해서 이게 뭐 천당 같다 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든든한 곳에 회의하고 있는데 딱 무너져서 여러분 저 높은 빌딩에 저 1층이 돼보세요. 아찔한 거죠. 예, 아찔한 거죠. 자 이런 이 극도의 공포 이건 우리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 이와 같은 이 두려움이란 말이 원래 히브리 말로 야레라는 말인데 야레라는 말은 저 딕셔너리에 보면 스트롱 콩고단에 보면 fear, 테라, 그 테러 이렇게 한다 그러죠. 파이어도 격리한 말도 있고 extremely fearfulness 그 극도의 두려움을 가리킨다 이렇게 합니다. 그 용어를 쓸 때 이 말을 그렇게 쓰는데 그럼 극도의 두려움은 그 우리 가져야 되냐 그 말이 아니에요. 말은 오늘 이것이 바로 사랑과 결탁이 되어서 우리의 속의 두려움은 바로 하나님 앞에 주시는 그 은혜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에 왜 열방이 메시아의 결박을 끊으려고 했는가? 본문 1절 3절에 보면 1절 한번 3절 보시죠. 1절부터 3절 읽어봅시다.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꿈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여기 보니까 열방이 어떻게 했어요? 겁도 없이 말이에요. 겁도 없이 메시아의 결박을 벗어버려. 하나님과 관계돼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이거 열방의 군왕들이 나서가지고 왕권을 가지고 대적하겠다고. 아이 그 상관없다고 하나님을 떠나는 행위예요. 법은 참 그 미친 짓이죠. 이 세상 창조주 하나님이 다 다스리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는 거야. 이러면서 앞에 나서며 떠들썩하고 요란합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며 얼마나 참 어두운 일인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장차 나타나는 사실 마지막 때 특징을 예언한 거예요. 이 말이. 여러분 이 말이 1200년 전에 다윗이 예언을 그리되고 완성됐지만 그것만 예언한 게 아닙니다. 장차 이러한 같은 형태가 계속 앞으로 역사상에 나타날 것이다. 지금 그런 형태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열방의 군왕들이 뭐 법을 가지고서 미국이 그렇게 저거 해도 여러분 미국이 모든 게 잘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거 점점 그리스도를 자꾸 떠나가는 거야. 성경을 부인하더니 자꾸 대적하는 거야. 이런 것이 마지막 때의 모습인 것을 여기서 보이는 것이 얼참 보이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장차라 펼쳐지는 마지막 때의 특징. 오늘 어떻게 되냐? 마지막에는 시온산과 우리가 여기는 저 우리 말 우리 여기는 저 우리 한글 번역이 안 나와요. 한글 번역이 달리 번역해요. 북극산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에 시온산과 북극산에 그 북극산을 그 우리 저 뭐야 NIV 제 여기도 보니까 맨 밑에 그 관줄 저 노트를 했는데 자폰산 말 들어봤어요? 자폰산 시온산과 자폰산의 그와 같은 한 상징이면 상징. 벌림하는 큰 것처럼 시온산이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높이 세우신 날. 시온산은 계시록 22장 그 보면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의 어린 양이 거기에 시온산에 서게 됩니다. 승리의 주님으로. 그 다음에 여기와 맞서 그 마귀가 자폰산에 또 서게 돼요. 이 자폰산은 시온산의 대치가 되는 이 사탄의 세력을 가리킵니다. 이런 산으로 상징주의로 비유하면서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거다. 시사야 14장 13절에 보면 거의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큰 왕의 성, 그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라 그러게 나옵니다. 그 여기 시온산이라는 말을 좋게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이거 영문에 이 말은 번역이 좀 잘못했어요. 아, 이 말이 시편 48편 2절에 나오네요. 이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영문으로 뭐라 하면, like the utmost heights of the Japan is the mountain giant. 그러니까 자폰산과 높은 것과 같은 시온산이라 이렇게 대치하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자폰이라는 산은 이게 저 시리아에 어떤 높은 산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그 올라가면은 맨 마지막 우상단지가 우상성전 되겠대. 성경의 이런 상징주의를 얘기할 때 마지막 때는 시온산이냐 자폰산이냐 이것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걸 저 하르마겟돈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르는 살이란 말이거든요. 이런 싸움이 마지막 때 일어날 것이다. 바로 이것을 시편 2편에서 벌써 예언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날 인본주의가 메시아에 계신 성렬 대적에 채우 바라가고 있는 때죠. 지금 이때는 그런 때예요. 지금 이런저런 일들이 결국엔 성경에 대한 도전이에요. 성경 하나님 말씀 믿지 말라는 거야. 우리는 이걸 믿겠다는 거야. 이것의 마지막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면 이걸 안 믿는 사람 대개 뭐로 나타납니까? 뭐 무섭게 안 나타나잖아요. 나이스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개의 이런 사람들 보세요. 나이스예요. 그런데 이것이 인본주의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하나님이 놀라게 하시는데도 여기 보니 놀라게 했어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시온산에 어린 양을 세워가지고 왕을 메시아를 세워가지고 다스리게 하는데도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는 거지. 놀라게 하시 그리스도 오심으로 세상이 얼마나 놀랐어요. 네? 세상이 깜짝 놀라요. 안 믿는 사람이 저분이 왜 십자가에 죽어 자기 죄 때문에 죽는 줄 알았더니만 이사야 52장에 보면 뭐라 그래요?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걸 통해 놀라게 하기 위해서 그가 메시아 고난의 종이 이 저 세상에서 놀라게 한다 그랬어요. 이런 엄청난 공포를 줄 때에 극도의 공포가 더 몰려올 때에 사람들은 여기 믿는 택한 자는 어떻게 해요? 이 말을 받아들이고 이것이 변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진짜 엄숙한 두려움으로 자기의 전심을 좋아 바치는 이런 헌신자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안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그 세계를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극도의 공포가 올 때는 그냥 자기 살기 바쁘고 말해요. 진짜 공포에 사로잡혀서 자기한테 엉뚱한 컴플레인하고 이런 자로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마지막 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시절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뭐 안 되면 좀 말세가 됐다 그런데 지금 성경적으로 이게 지금 마지막 때 성경에 벌써 다 예언했는데 그 가운데 여러분 저 홍해를 갈 때 그 공포의 두려움이 홍해 건널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여러분 홍해 말로 신나도 그러지 믿는 사람은 신났겠죠. 구원 받으니까.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홍해 막 사건이 일어나니까 물에 빠져 죽고 막 이러니까 얼마나 극도의 공포 아니겠어요? 전차 부대가 따라붙다가 나중에는 물이 확 덮치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 바벨론에 포로 잡혀갈 때 성에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돌바위를 갈라가지고 그 속에 사람 쏟아져 나오게 합니다. 이게 저 홍해 사건 똑같은 거야. 하나의 그림들이에요. 마지막 때는 극도의 공포를 주시는데 바로 이때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 입맞추는 생활 그분 앞에 바로 서게 될 때 우리의 속에는 진정한 이 공포의 공포가 변해서 축복으로 바꿔집니다. 그분을 정말 사랑하고 진짜 엄숙한 귀한 일이죠. 그분이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는 겨우 내가 살아났거든요. 참 이와 같은 자리에 우리가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와 같은 은혜 자리. 오늘 14절에 보니까 오늘 뭐라고 14절 하면 14절 한 한꺼번에 떠고 14절 아니에요. 이게 뭐라고 했어요? 죄송합니다. 네, 11절.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시작. 예, 네, 11절에 보니까 여기 여호와를 경외하며 떨며 즐거워하라고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떨며 즐거워하라고. 그 14절에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주께 피하는 자라는 설명이 나옵니다. 이 고난이 불신자에게는 공포이지만 신자에게는 자기를 모두 포기한 위탁하는 증표를 보이는 특이한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그 있더니 특이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특이한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하게 되면 벌벌 떨어야 돼요. 성령 하게 되면 우리 주의해야 돼요. 조심해야죠. 함부로 자기 손아리 막 왔다 갔다 그래야 안 돼요. 이 특이한 두려움이 성령이 오심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발생시켜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7장 10절 12절에 보니까 이 특이한 근심을 얘기하잖아요. 세상에 두 가지 근심이 있대요. 믿는 사람에게도. 세상에 근심이 있고 사망에 이르는 근심이 있고 그 다음에 생명에 이르는 근심이 있대요. 그 생명에 이르는 근심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7장 10절 11절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하는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고 얼마나 변명하게 하고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는지 얼마나 벌하게 하는지 오늘 여기 일곱 가지가 나와요. 이 특이한 두려움을 갖게 되면은 그 사람의 삶이 조심스럽게 사는 거야. 이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얼마나 두려워하게 하며 이건 경건한 슬픔을 가리킵니다. 어떤 영문 번역 이것을 가들 소로라 그랬어요. 경건한 슬픔을 갖게 되는 거야. 세상이 이상한 짓거리 하더라도 정말 근심되죠. 그러나 우리의 속에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빛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서 경건한 두려움을 가진 사람으로 근심하면서도 또한 이와 같은 근심을 신령한 마음을 가지고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48절에 보니까 풍랑을 맞는 바다 위 제자들이 풍랑이라 물이 배속에 들어왔어요. 이걸 퍼내느라고. 그런데 밤 새벽 2시쯤 돼서 뭐가 저 멀 바다 위에 파도는 이는데 그 위에 시끄럽게 한 분이 오는 거야. 제자들이 그때 뭐라고 했어요? 유령이다 그랬지. 유령이다. 사람 급하면 저 자기도 배운 게 나오거든. 제자도 별거 아니에요 사실.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유령이라고. 그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따르는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그런 말이 나오겠어요. 하나님 또 뭐 이상을 주시는가 하고 이래 극도의 공포니까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주님을 딱 모실 때 주님을 뭐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주님을 영접하니 곧 평안이 왔습니다. 여러분 극도의 두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을 영접할 때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아름다운 경외심 바로 두려움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의 두려움이란 것이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공포의 두려움도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때 새로운 변화.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막달라 마리아와나 다른 일행들이 있었죠. 성의 뭐라 그럽니까? 그걸 볼 때에 우리 생에는 나팔 불겠죠. 아 예수님 부활 내가 목격한 사람이라고. 아마 야단 할 거야. 요새는 첫날 같 유튜브에는 별게 다 나오더만 첫날 갔다 와서 뭐 꿈꾸다 갔다 오고 뭐 아프다 갔다 오고 한 그거 막 대특필로 알려주려고 천당이 있다 그러고 막. 뭐 그건 귀한 거죠. 하나의 적은 하나님이 쌓이지 좀 그 저 역사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에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야.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부터 난 특별한 사람이 된 거지 막 야단할 거.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마리아와 다른 사람들은 아무 말도 못 한다 그래. 너무 두려워서. 이게 진짜 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 진짜 성경에 가리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두려움을 아는 사람은 진짜 조용하면서도 그 세계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증가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어떤 두려움이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주께로 즉각 쫓아가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머물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특별한 연합의 학정은 그리스도를 피난처로 삼는 자에게 일어난 것을 본문은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11절 다시 한번 11절 말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12절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어. 여기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 이것이 사실은 그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의 모든 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누구냐? 주께 피하는 사람이에요. 여호와 경외란 사랑과 두려움이 지배하는 마음이라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이것을 좀 더 쉽게 말하면 실제나 여호와께 피하는 자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로 신약의 용어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 그리스도 안에 거하자,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사람.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와 같은 사람이 바로 특별한 연합의 확정을 가진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이런 혼란의 때에 늘 이런 꿈을 꿔야 돼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겠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진실함을 가지고 우리 살아나가야 되겠구나, 이런 목표를 가지고 사는 사람, 이것이 여호와의 그 여호와 안에 피난처 안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으로 나타난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에 보니까 진짜 피난처, 하나님은 피난처를 많이 두셨더라고요. 어떻게 저 나무 하다가 도끼가 빠져가지고 도끼 저 머리가 빠져가지고 앞에 있는 사람 쳐 죽였어요. 자기가 죽이려고 한 게 아닌데 어떻게 하겠어요? 가족들은 자기 아들 죽었다 하면 가만히 있겠어요? 저 이놈 저 살리내라고 막 야단하겠지. 그런데 하나님이 피할 길을 놔준 거고, 이 사람이 의도성을 가지고 한 게 아닌데, 그래서 도피성을 가지고 피하게 하잖아요. 오살자는 피하게 해서 그곳에 이제 저 머물러서 재판이 이루어질 때까지 거기 있게 합니다. 도피성.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우리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피하는 거, 이게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삭 보세요. 이삭이 결혼을 앞에 두고서, 이삭이 사실 별로 생애에 별로 큰일 난 거 별로 없어요. 근데 그 우물 몇 개 파고, 그 다음에 결혼하기 직전에 뭐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들판에 나가서 묵상하였더라.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란이 일어날 때에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갖는 것, 이것이 이 시대를 이겨나가는 길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진정한 두려움과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당할 때 몇 가지 해야 되는데, 고난을 잘 받아, 고난. 고난 당할 때 우리가 너무 무시하지 마세요. 고난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 나는 나 같은 사람, 나도 간혹 그러거든요. 아무리 공항이나 이런 데 둘러보면 나 같은 사람 아무도 없어. 아, 어디서 화가 나요. 지난번에 중국에 가서도 그 공항에 북경에서 한 몇 시간 머물면서 하루 종일 앉아있는데, 한 5시간 정도 앉아 갈아타기 위해 앉아있는데, 고뇌 간혹 보죠. 또 중국 사람들이 그 날씬하더라고요. 그저 흙은 다 살 빼가지고. 근데 나 같은 사람 없어. 아, 그래서 볼 때 그 마음이 확 몰려올 때, 왜 하나님 해필 날 이렇게 꼭 해주지 좀 봐주시지 말이야. 팔로 좀 어느 정도 좀 되게 좀 많이 좀 나아졌습니다만, 나아졌다는 게 여러분 생활 그런 말인 게 아니에요. 좀 걸을 때도 좀 잘 걸을 수 있도록, 아, 그거 할 수 있지 않겠냐고 말이야. 좀 다른 다치더라도. 아, 그런 생각이 들어가면, 여러분, 이런 극도의 어려운 거 난관이 될 때 우리가 고난을 잘 핸들해야 됩니다. 이 고난 내가 컴플레인으로 끝나버리죠. 왜 하나님 저랬어? 뭐 내가 하나님 헌신하지 않았어? 다 했지. 뭐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받아서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힘쓰게 될 때에 고난을 통하여 주시는 놀라운, 여러분 성경 보면 다 그 위대한 사람들이 고난 속의 역사예요. 족장의 생애를 보세요. 아브라함 고난 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밤낮 외로운 나그네로 살았잖아요. 밤낮 어려운 생활이야. 이사 고생했죠. 야곱 얼마나 고생했어요. 나중에는 이렇죠. 하나님 은혜 받았지만 여러분 한두 뼈가 부러져가지고 막 지질거리면서 평생 살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지팡이 잡고. 다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 가운데 고난을 통하여 주님이 역사하세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볼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오늘 성경 시편이 2편에 보세요, 여러분. 만왕의 왕이, 왕들이 저 메시아를 대적하는 건데 다 고난이에요. 그래도 대적하게 되어 있어요. 복음을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고난 속에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볼 줄 아는 사람, 이걸 따라가는 사람이 진정으로 복된 사람인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기억할 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뭐라 그랬어요? 나와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복음 앞으로 전하게 다 얘기하잖아요. 성경을 열어줬다 그래요. 성경은 아무 일에 열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열어줘야 됩니다. 성경 열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쭉 말씀하시고 이들의 마음을 열고 성경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구약에 추약의 모세오경, 시편, 선지자에 벌써 예언한 그것이 그리스도를 예언했는데 이것이 벌써 다 이루어졌다는 거야. 그러면서 마지막에 초점이 뭡니까? 죄사함과 죄사함의 은혜. 죄사, 회개와 죄사함의 은혜가 온 세상에 증거되어 있어요. 죄사함의 은혜는 복음입니다, 결국 복음.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 다른 데 가지 말고 먼저 능력받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성의 아버지 약속을 기다리라. 그 약속이 뭐예요?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야.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순순히. 이 복음 세상에 증가라고. 그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아까 말했던 글로벌 맨빌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캄보디아 이 말씀 중에 캄보디아 보면 삼성이 왜 그렇게 올라가지, 삼성. 장님 삼성 아시죠? 아, 그 삼성이 그 시내니까 그 마켓에 가보면 삼성 간판만 붙여놓으면 이건 알아줘요. 한글만 가르쳐도 그건 벌써 이 사람들이 얼마나 선호하는지 좋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 평신도들이 와가지고 그 사역을 하는데 얼마나 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꼬콩이란 곳이 관광도시인데 거기다 한 5시간 탔다고 그 한번 갔더니만 제가 이제 그 몸이 나아지니까 좀 재밌죠. 그냥 여기저기 왔다 갔다 또 갔다 오면 후레쉬해지니까 더 용기 더 생기는 거야. 죽을 줄 알았더니 더 살아나니까 좋아하지 사람들. 그래 가서 보니까 어떤 데 막 그 해변가 쪽으로 그 교회를 건물을 지었는데 한 50명 모이는 곳인데 나중에 보니까 누굴 만나려고 일부러 갔다. 한국 사람이래요. 그래 갔더니 한국 섬에서 누구냐면 집사님 부부. 집사님 부부. 집사님 부부들이 와가 부부가 와가지고 거기서 한 3만 불인가 뭐 들어가지고 했다 그래요. 아주 잘. 그다음에 어떤 지역엔 은퇴한 장님들이 네 분이 와가지고 권사님 네 분이 와서 다 나이가 많은 분들인데 이분들이 와서 교회 관리하고 있어요. 그런 걸 성교사 했다고. 그런 것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 와가지고 그냥 눌러 앉아가지고 복음 전하다가 거기 좋아가지고 변한 사람이 있고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성령의 능력을 받는 생활 이렇게 될 때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생활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래 성령의 고난당할 때 성령의 능력을 받는 사람 만왕의 왕의 메시아를 대적할 때에 어떻게 갈 필요 모셨잖아요. 그때 성령의 능력을 받아 우리가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이 마지막에 종교하게 쓰는 사람 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이런 자리에 여러분 다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만왕의 왕들이 많은 왕들이 열방의 왕들이 메시아를 대적하고 만왕의 왕 대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러한 비상한 때에 바로 우리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는 그 가운데 역사하는 걸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 그대로 우리가 떨며 즐거워하며 그 아들에게 입맞추는 생활을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때로는 극도의 어려움이며 난관이 몰려올 때 낙심하고 좌절하기 할 때가 많사오니 주여 그럴 때 우리가 주님에게 달려나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이 극도의 공포가 변하여 진정으로 주님에게 입맞추는 그런 아름다운 연합이 이루어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기도 합니다. 우리 분의 장로교회가 약하고 비약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런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걸 믿습니다.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복음의 역사를 이루시고 주관하는 심령 살려주시고 정말 철장을 휘두르고 질그릇을 휘둘러 질그릇을 부러뜨리는 것 같은 놀란 승리 역사가 이들을 통하여 나타나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